예, 오늘도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루를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한 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들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네 가지 얘기가 어떤 거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며 통치자이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인간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참 교만한 존재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는 그 구애의 작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작전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써낸 이 로마서는 참 유명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유장한 어조로 조곤조곤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젠가 로마서 설교를 참 길게 우리 가운데 또 선사해 주셨는데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준다면 12장부터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복음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12장 1절과 2절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과 그 복음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냥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로마서 12장의 초두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축축축축 펼쳐져 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새벽 1부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이 사회를 위해서 무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함께 이 아침에 아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한 구절의 말씀이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염려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기쁨의 은혜들이 있는데, 기쁨의 근거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어떤 대문어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근심거리를 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세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쁨을 세기 시작한다면 모든 자리에 행복이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마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있고 어떤 일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픈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한 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 죄의 경향성을 꺾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본성들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대단히 중요한 면모이고 또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또 넘어뜨리는 일곱 가지의 큰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 죄가 놀랍게도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겁니다. 우리 격언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시기라는 죄악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역시 그걸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꼭 나의 일처럼 아파하고 또 나의 일처럼 슬퍼해주라고, 함께 울어주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구조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만약 학생이라면 누군가가 시험을 망쳤다고, 시험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반대로 나의 등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도태되면 그 반사 이익을 보게도 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 점점 그 본연의 호흡과 또 바른 정서를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딱 보여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이 기록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았을 때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 이런 류의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가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아담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꿈꾸셨던 것은 그러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남녀가 흠뻑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그렇게 부부가 된 남녀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부모의 사랑을 입은 그 거룩한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간 세계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입니다. 연대성이죠. 너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 인간 세상이 펼쳐지기를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근데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고 나서는 가장 가까이 사랑하고 보다듬고 사실상 한 몸이 된 그 부부관계로부터 파열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간 세계에 찾아온 비참함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문제를 회복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도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계명이 여러분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궁핍이 나의 궁핍이 되고 그의 복됨이 나의 복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라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를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병들고 아파하고 귀신 들리고 곤고한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가실 때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일인 것처럼 예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예수께서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던 그 모든 죄로 인한 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는 아주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문의 대표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내 백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백성을 이제 아버지께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와 함께 우는 것은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참 가족적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태도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과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흔히 사람들이 이제 만몬이즘이라 그럽니다. 돈이죠.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돈이 우상입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행복과 기쁨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근저에 있는 것은 결국 자기 행복주의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너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공동체는 없습니다. 타인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나의 행복이 뭐라 그럴까? 나의 행복이 위협을 받거나 나의 행복을 누군가가 이제 불안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치고 그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억압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자기 행복주의의 우상에 갇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그 호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3일의 공동체가 이미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연습하고 연마하고 또 순종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두 달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또 열방과 세계 속에서 그 교회들을 찾고 성도들을 찾았던 것도 그들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3.1교회만 단순히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그 작은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한 분 한 분의 목회자가 건실히 서가는 것이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말씀에 딱 상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또 지금도 이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우리 장년진에 또 청장년진에 또 우리 청년부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또 청년들이 나가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함께 더불어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3일 기도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3일 기도학교 담당인데요. 한 70명 정도의 훈련생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의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었는가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것의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얇은 책인데 그중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보기도하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죠. 누군가를 위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내용인데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사람은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이기심과 욕망이 거두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 그 기도학교를 진행하다가 수요일이었는데요. 병문안을 좀 몇 군데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정말 저를 또 저희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한 가장께서 입원해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이신 50세의 가장이신데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셨어요. 최전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 중에 하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간절하게 예배하시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해 주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 이제 둘째, 지금 이제 9살이 됐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영화부에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영화부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면 하루 종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잘생겼다. 사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 하면서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죠.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는데 그 뇌를 이렇게 약간 열어야 되는 수술을 하셨던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당시의 그 상황도 한창 때의 가장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되고 수술 후에 또 여러 가지 혹여나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참 어려우셨겠죠. 병원에 뇌수술을 하시고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병실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집사님의 모습을 또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마음이 참 두근거리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저를 맞아주셨고 입원실에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위에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통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통증을 참으면서 회복의 시간을 이제 감내하고 계신 집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 보고 싶어하는 영윤 목사님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 계시던 여기 이제 거즈를 붙이고 계신 집사님께서 어깨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일렁일렁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꺼내시지 못하시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바로 자리에 앉아서 집사님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필요했을 때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창 때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는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분과 함께 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또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꼭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저와 우리 아이들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오랫동안 지켜봐 주세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탄하게 목회하지 않고 목회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살아갈게요. 손을 꽉 잡아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말 멋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집중해서 여러 차례 들여다봤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가정의 가장격이죠 남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나사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 비교적 유복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인데 여하튼 그 가정의 기둥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위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쓰여야 맞습니다. 31절인데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던 그 위문과 위로 이게 헬라 말로는 같습니다. 근데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 네 번 등장합니다.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찾아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성경 여기에 등장합니다.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곳,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곳,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 곳에 함께 우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울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전가를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이 며칠간 특별한 이유 때문에 머물다가 그곳으로 다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오시거든요. 그동안에 함께 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나면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했느냐 예수께서 당도하셔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까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해 주시기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성시키실 때까지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전능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우리가 짊어져줘야 되는 역할이 하나 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에 나온 또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신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살려내 주실 때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빚진 공동체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의 사람들은 저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과 같이 이 세상을 섬기듯 살아가는 귀한 일부의 우리 3일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삶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우리의 고통에 울어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인간의 모습이기 이전에 우리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리의 눈물에 더 큰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주셨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저희 주변에 여러 가지로 핍절한, 궁핍한, 처절한 삶의 현실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울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감당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참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와